오늘은 은혜의 한 삶 중에 넘치는 은혜에 대해서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원래는 제가 믿음의 한 삶을 나누려고 했는데 갑자기 무슨 생각이 드는가 하면 은혜를 알아야 믿음의 한 삶도 가능한 게 좀 보였습니다. 물론 우리 다 은혜라고 생각합니다. 은혜라고 생각하는데 그래도 좀 믿음에 대해서 말하다 보면 은혜는 쏙 잊어먹고요. 내가 뭔가 해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들이 자꾸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모든 일이 은혜라는 것을 좀 전제로 해서 우리가 나아갔으면 좋겠거든요. 그래서 은혜에 한 삶을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성경 말씀 창세기 39장 1절로 3절인데요. 요셉이 이끌려 애굽에 내려가매 바로의 신하 친위대장 애굽사람 보디발이 그를 그리로 데려간 이스마엘 사람의 손에서 요셉을 사니라.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사람의 집에 있으니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네. 이게 오늘 주제의 말씀입니다. 자, 질문을 하나 하겠습니다. 자, 예수님이 우리에게 혹은 여러분에게 또 저에게 인생의 성공을 원하신다고 믿습니까? 좀 말이 좀 매끄럽지 않나요? 자, 예수님이 여러분의 삶의 성공을 원하신다고 믿습니까? 예. 아, 진짜 그렇게 믿습니까? 예. 자, 주님은요, 우리가 성경 말씀을 쭉 읽어보면, 분명히 우리에게 복주기를 원하십니다. 자, 원하시고요. 또, 모든 면에서, 인생에 살아가는 모든 면에서 복을 받아 누리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왜? 창조 때부터 그렇습니다. 우리가 타락하기 전에 상황들을 보면 하나님의 그런 내용이 구체적으로 우리가 인지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 구절을 보니까 신명기서 30장 15절에 보라 내가 오늘 생명과 복과 사망과 하를 내 앞에 두었나니 19절 내가 오늘 하늘과 땅을 불러 너희에게 증거를 삼노라 내가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를 네 앞에 두었은 즉 너와 네 자손이 살기 하여 생명을 택하고 이랬어요. 하나님의 의도가 딱 나옵니다. 하나님의 의도가 뭐예요? 생명과 복을 우리가 선택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저 얘기는 뭐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앞길에 생명과 복에 대한 길들을 다 열어놨다는 거죠. 하나님이 다 주셨다는 거예요. 그렇다고 사망과 저주를 그럼 줬느냐? 그거는 선택의 문제라는 거지. 그러면 구약은 저렇고 신약을 봅시다. 누가복음 12장 32절에 적은 무리여 무서워 말라. 너희 아버지께서 그 나라를 너희에게 주시기를 기뻐하시느니라. 자, 여기서는요. 복이라 나와 있지 않고 그 나라를 너희에게 주시기를 기뻐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시편 35편 27절에 나의 의를 즐거워하는 자들이 기꺼이 노래를 부르고 즐거워하게 하시며 그의 종의 평안함을 기뻐하시는 여호와는 위대하시다 하는 말을 그들이 항상 말하게 하소서. 자, 앞에 내용을 보면 하나님의 의를 즐거워하는 자들이 기뻐 노래 부르고 즐거워하며 그의 종들이 평안함을 기뻐하기를 원하는 그 여호와 하나님 이런 뜻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의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고 또 평안함이 우리에게 넘치기를 원하신다는 거죠. 이 하나님의 의등이 딱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물론 이것 말고도 수없이 있죠. 이것만 이렇게 해봤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는 조금 좁은 시각을 자꾸 가지고 있습니다. 좁은 시각을요. 그게 뭔가 하면 이렇게 이 복이 이만하다면 그걸 전체 보는 게 아니라 일부만 우리가 복으로 생각한다는 거죠. 자, 그래서 주님의 복은 단순히 물질적인 복만이 아니죠. 그래서 예수님의 관심은 우리의 전인격적으로 전체적으로 우리의 삶에 행복이 넘쳐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의 가정이나 직장생활 또는 신앙생활, 자녀들 이 모든 면에까지 형통하기를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는요, 저와 여러분이 지금 살아가고 있는 이 삶에 엄청난 관심을 가지고 계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관심사에 절대 무시하는 하나님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문제를 놓고 하나님께 요구하고 은혜를 구하고 도와달라고 하기 전에 하나님은 그 모든 것을 이미 다 알고 계시죠. 자,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의 속마음을 다 드러내놓고 이렇게 말씀드려도 될 만한 그걸 다 받으시는 그러한 분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의 마음속에 있는 것을 그냥 다 터놓고 주님께 하나님 내 이렇고 저렇고 이런 게 필요하고 이런 은혜가 필요하고 뭐 이런 내용들을 속마음을 다 드러내도 그분은 다 용납하는 분입니다. 또 우리가 조금 더 이렇게 가식을 두지 말고요. 편안하게 그분께 나갈 수 있는 분입니다. 또 예수님은요, 우리를 사랑하시며 우리의 사소한 말까지도 우리의 신음소리도 유심히 들여다보시는 그런 분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어떤 꿈과 소망을 아래도 그분은 기꺼이 귀를 열어두시고 들으시는 분입니다. 뭐 여기 이런 내용들은 뭐 잘 알죠. 그렇지만 다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가 어떤가를 보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아직도 우리의 삶 속에 그 곪아있는 과거의 상처라든지 또 현재의 고난 속에 경험하고 있는 아픔이라든지 이런 것을 주님은 치유하기를 원하시고요. 유심히 관심을 가지시고 도우십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하나님은 내 마음을 몰라, 전혀 그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누구보다도 우리의 상황을 잘 아세요. 그래서 예수님은 또 하나님은 이렇게 사랑과 또 온유한 분인 거죠. 그분의 성품이 사랑과 온유한 분입니다. 자, 그런데 성경을 보면 그 바리새인들은 어떤 면에서 그 당시 종교 지도자들이었는데요. 주님은 그 바리새인들을 향하여 엄하게 말씀하신 때가 있습니다. 그게 어디에 있는가 하면 요한복음 8장 7절의 한 예입니다. 한 예인데 간음 중에 붙들려온 여자가 있었어요. 그래서 현장에서 잡아다가 예수님 앞에 끌고 와서 이제 씩씩거리며 예수님께 묻는 거지요. 돌로 쳐 죽일까요? 어떻게 할까요? 그러면서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뭐지요? 예수님은 사랑이라 그랬는데 이 사람을 어떻게 지금 할 거냐 하고 시험하는 거지요. 그래서 예수님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들이 묻기를 마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일어나 이르시되 너희 중에 죄가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자, 지금 여기 바리새인들과 그 무리들은 뭐예요? 이 사람을 정죄하고 어떻게든지 죽이려고 그러는 거죠. 그게 지금 이들이 마음 갖고 있고요. 자기들이 속에 있는 죄는 보지 못하고 남의 속에 있는 죄를 정죄하고 때리는 것에 쾌락을 느끼는 사람들이지. 이런 무리입니다. 그를 향하여 주님이 뭐라 그래요? 너희 중에 죄가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쳐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다 이제 사람들이 창피스러워 다 도망가니까 이제 예수님과 그 여인만 남았습니다. 자, 10절에 예수께서 일어나사 여자 외에 아무도 없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여자여, 너를 고발하던 그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한 자가 없느냐? 대답하되 주여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라. 자, 여기 핵심은요,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이게 핵심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데 자꾸 정죄의 마음이 든다. 자꾸 자기에 대해서 그 후회스럽고 내가 이거밖에 안 되느냐 뭐 그런 생각도 들고 또 의기소침하고 그런 어떤 마음들이 오는 거는요 하나님과 상관없습니다. 하나님도 오는 게 아닙니다. 이걸 민감하게 우리는 붙잡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 죄를 다 아세요. 그렇지만 정죄하지 않아요. 이것부터 우리가 정돈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정죄하지 않으셨습니다. 아니 분명히 율법이에요 하면요 정죄당해야 돼요. 돌에 맞아 죽어야 돼요. 그런데 예수님이 오신 것은 뭐라고요? 지금 정죄하러 오신 게 아니라는 뜻이에요. 새로운 시대가 열렸어요. 자, 그래서 우리는요 예수님께 참으로 중요한 사람이라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자,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께 어떻다고요? 참으로 중요한 존재라고요. 우리가 지금 복음 시대에 살잖아요. 은혜의 시대에 살고 또 십자가의 공로로 살고 이런 우리가 살고 있는 우리가 우리 자신이 지금 어떤 하나님부터 어떤 대접을 받고 있는지를 알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 예수님께 너무나 중요한 사람들이라는 것을 깨달아야 된다는 거예요. 아니 이걸 그냥 우리가 머리를 몰라서 그렇게 얘기한 게 아니고요. 제가 이걸 다시 언급하는 이유는 진짜 우리가 그렇게 이제는 붙들고 가자는 거예요. 그래야 믿음의 여한 삶이 가능해요. 이 영역이 안 되면 믿음의 여한 삶이 안 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의 속속들을 알면서 그대로 용납하고 사랑하시는 분이 주님이세요. 여기 가나마다 현장에 붙잡힌 여인을 생각해 보면 답이 나와요. 그래서 이거는요 생각할수록 이치에 맞지 않아요. 이 시대의 상황에는. 지금 우리의 상황은 어떻습니까? 잘못했으면 정죄를 받아야 돼요. 그런데 지금 생각할수록 이치에 맞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자격이 없다든지 불완전하다든지 약한 우리를 주님은요 완전하게 하시는 은혜를 허락해요. 그리고 또 중독을 당했다든지 두려움, 병마 속에 있는 사람, 깨진 관계에 있는 인생 속에서 시련을 겪고 있는 사람, 이런 모든 사람들의 그 예수님의 은혜가 보호하고 구원하고 회복시켜줘요. 자, 간간이요. 무수히 많을 거예요. 근데 간간이 사람들이 자살하고 이런 내용들이 나와요. 근데 그 사람들이 왜 자살할까요? 힘드니 그러죠. 삶이 힘들어서요. 도저히 이제는 살아갈 힘이 없어. 그런데 하나님을 안다면 그분들은 절대 그렇게 하지 않지요. 자, 그런데 문제는 믿음을 갖고 있다고 하면서 교회에 나오는 사람들 중에도요. 어떤 면에서는 행동은 안 했지 마음속에 그냥 자살하는 사람과 비슷한 마음을 갖고 있는 사람도 꽤 있어요. 행동을 안 해서 그렇지. 이 얼마나 슬픈 저주스러운 내용입니까?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중요한 존재인지를 몰라서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진짜 안다면 하나님의 은혜가 뭔지를 정말 중심으로 우리가 깨달아야 돼요. 세상에는요 두 가지 방식이 있어요. 살아가는 방식이 두 가지가 있는데요. 그 첫 번째는 전적으로 자기 노력을 의지해서 열심히 사는 사람이 있어요. 아, 물론 열심히 사는 사람도 있고 뭐 멋대로 사는 사람도 있겠죠. 그러나 그 모든 부리가 뭐라고요? 자기가 자기를 책임지고 노력하고 사는 삶이에요. 이게 첫 번째 한 부리예요. 두 번째는요. 전적으로 하나님께서 무상으로 주신 그 은혜들을 누리며 사는 사람이 있어요. 이 두 가지. 자, 그러면 당연히 우리는 2번이 정답이라 해요. 근데 교회 안에서요, 1번으로 사는 사람이 수두룩해요. 이게 이제 문제인 거죠. 자, 이제 우리는 선택을 해야 돼요. 1번으로 살 거냐, 2번으로 살 거냐. 아니, 답은 알아요. 근데 답을 알아도요, 그렇게 안 살아요. 그리고 그렇게 살아야 되는 길들을 깨달아야 되는데 알 생각도 안 해요. 그래서 몰라요. 머리로는 알지만, 들어서 알지만, 실제 살아가는 거는 1번으로 사는 사람 많아요. 그래서 자신의 힘만 의지하며 살아갈 것인가, 아니면 예수님께 거저받은 은혜를 믿고 나아가려는가. 선택을 해야 돼요. 나는 예수님의 은혜로 사는데, 아니요, 말은 그렇게 하지만요, 실제 살아가는 건 그렇게 안 살 수 있어요. 그걸 분명히 알아야 돼요. 자, 자기의 노력으로 분수에 맞는 삶을 살려는가, 아니면 주님이 부어주시는 분에 넘치는 은혜 속에서 살 것인가. 당연히 우리는 분에 넘치는 삶을 살아야죠. 그런데 어떤 사람은요, 또 이상한 사람이 있어요. 자기에게 정당한 대가 외에 다른 걸 주면 기분 나빠하는 사람이 있어요. 나를 무시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를 불쌍히 여긴다는 거예요. 왜 나를 불쌍히 여기냐는 거예요. 난 내 힘으로 충분히 사는데. 이런 사람도 있어요. 의외로. 그래서 도와주는 것도요, 우리가 조심해야 돼요. 어떤 사람은 도와주고도 욕먹어요. 그 사람이 이상하게 생각하는 거죠. 자, 그래서 첫 번째 길은요, 쉽게 말하면 자기 노력으로 열심히 사는 사람은 세상의 길이에요. 세상의 방식이에요.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방식이고요. 두 번째 길은 하나님의 길이에요. 하나님의 길입니다. 자, 그래서 세상의 길은 실력 유지예요. 하지만 하나님의 길은요, 정반대예요. 하나님의 방식은요, 은혜의 방식이에요. 실력 유지가 아니에요. 그냥 은혜로 주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힘으로는 이 은혜를 얻을 수 없어요. 쉽게 말하면 우리가 열심히 노력하면 그 은혜가 오겠지. 아니에요. 안 와요. 그래서 우리는요, 이 은혜 받을 자격이 없어요. 열심히 한다고 은혜가 주어지는 게 아니에요. 그 대가로 주어지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근데 그리스도인조차도요, 하나님의 은혜를 뭔가 열심히 애써서 받으려고 하는 이 마음이 있어요. 은혜는요, 전혀 우리의 어떤 노력과 어떤 헌신과 여기에 상관없어요. 그러면 그건 대가예요. 은혜는 그냥 은혜예요. 그래서 세상에는 은혜가 통하지 않아요. 은혜가 조금 있긴 있어요. 근데 은혜가 통하지 않아요. 다 내게 유익하니까 은혜를 베푸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나라는요, 전혀 그렇지 않아요. 그냥 은혜예요. 자, 이 은혜는요, 오직 갈보리 위에서 십자가 그 일이잖아요. 거기서 이루신 역사를 통해서만 얻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갈보리 사건의 내용을 내가 제대로 알고 믿음을 가지고 그것을 받아들이고 감사하며 나아갈 때 이 은혜가 주어진다는 거예요. 자, 은혜는 모든 면에서 우리가 지금까지 배우고 의지해온 세상의 모든 제도들과요, 완전히 반대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길이 더 높아요. 그 길은 언제나 영원한 복과 성공으로 연결돼요. 근데 중간은 없어요. 은혜냐, 노력이냐. 조금 노력, 은혜 반, 뭐 이런 식으로 없어요. 은혜면 은혜고요. 노력은 노력이에요. 근데 이런 얘기를 하면 이해를 해요. 근데 한편으로 뭐라 그런가 하면, 아, 그렇지만 우리가 뭔가 노력을 해야지 되지 않아요? 이런 얘기를 해요. 아, 분명히 노력이 있어요. 근데 그 노력은요, 이 은혜를 받을 수 있는 어떤 내용과 달라요. 분명히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를 하면 은혜다. 우리는 항상 어떻습니까? 자기 노력으로 살아왔던 습관이 있잖아요. 이 세상 방식이 우리 있었잖아요. 지금도 그게 어느 모임에 가면 그렇게 살아야 돼요. 그렇게 해야 그 모임에 같이 어울려요. 그러니까 우리 몸에는 어떻다고요? 이런 노력의 방식들이 지금도 우리는 몸에 배어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설 때는 뭐라고요? 은혜의 방식으로 서야 된다는 거예요. 어떤 모임에서 이렇게 노력으로 얘기하는 모임들이 있는 데 가서는 어떻습니까? 아니, 만일 여러분이 이 정부의 공무원이다. 그럼 어떻습니까? 공무원에 걸맞는 열심을 내야 돼요. 그렇죠? 직장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자, 그런데 더 나아가서는 그렇게 노력을 하고 하지만 그 모든 것들이 다 뭐라고요? 하나님의 은혜로 가능해진다는 거예요. 자, 우리가 최선을 다해야 하나님이 나머지 부분을 책임져 주시는 건 아닌가요? 이렇게도 이렇게 말해요. 어떤 면 보면 그런 것 같아. 그렇죠? 자, 그런데 더 봅시다. 자, 우리도 노력을 해야 한다는 말은, 자, 우리도 노력을 해야 한다는 말에 그 깊이 들어가 보면요, 뭐가 있는가 하면, 내가 복을 받으려면 뭔가 자격 요건을 갖춰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깔려 있어요. 자, 다시요. 우리도 뭔가 노력해야 받을 수 있지 않은가? 이렇게 얘기한다는 그 이면에는 뭐가 있다고요? 내가 복을 받기 위해서 뭔가를 자격을 갖춰야 돼.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즉, 뭘 얘기하는가 하면, 이런 일을 저런 일을 하고, 이런 일 저런 일을 하지 말아야 기도 응답을 받을 수 있어. 새벽부터 열심히 기도해야 하나님 은혜를 주지. 뭐 이런 식인 거예요. 성경도 많이 읽어야 하나님 은혜를 주지. 그렇게 얘기를 해요. 여러분, 성경을 많이 읽었다고 은혜를 주는 건 아니에요. 기도를 많이 했다고 은혜를 주는 건 아니에요. 예, 아멘을 안 하시네.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예. 하여간 우리가 뭔가를 해요. 그런데 뭔가 했기 때문에 은혜 주는 건 아니에요. 자, 그거 정돈 하시고요. 자, 그러면 이런 태도로 뭐라고요? 이런 거 하고 저런 거 하지 말아야 된다. 이런 내용이 있잖아요. 이런 태도로 접근하다 보면 복을 받을 자격이요, 조건들이 점점점 많아져요. 이것도 해야 되겠네. 저것도 해야 되겠네. 이런 게 점점 더 쌓여요. 자, 그래서 목록이 점점 더 늘어난다는 거예요. 이게 대표적으로 뭔가 하면요, 모세 율법의 핵심적인 기준이에요. 구약의 기준이에요. 구약도요, 전체가 아니고요. 구약은 한 3개 시대로 나눌 수가 있어요. 3개 시대가 뭐예요? 범죄하기 전, 범죄한 이후에 율법이 오기 전, 그 다음에 율법 온 이후에 예수님이 오시기까지. 이렇게 3개 시대로 나눠요, 구약을. 근데 저 모세 율법은 뭐라고요? 그 3개 시대 중에 제일 마지막이에요. 그러면 구약에 아담이 범죄하기 전에는 어떻습니까? 모세 율법이 없었어요. 그 기준도 통하지 않았어요. 그 다음에 범죄한 이후에요. 범죄한 이후에 모세 율법 주기 전까지는요, 하나님이 기준을 제시하지도 않았어요. 그런데 한 민족을 세우고 이제 하나님께서 구체적으로 하나님 자신을 드러내려니까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기준을 제시한 거예요. 자, 그래서 구약시대는요, 자격 요건을 채웠을 때만 하나님의 복이 찾아왔어요. 이거는 지금 구약의 세 기 중에 마지막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때는 자격이 채워졌을 때 하나님이 복을 줬다는 거예요. 그 시대만 그랬어요. 그런데 우리가 믿는 기독교는요, 율법이 아니죠. 율법이 아니에요. 물론 율법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이 율법이 법으로 우리에게 오는 게 아니라 이제는 은혜로 오는 거예요. 이 말씀이.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 말씀을 법으로 보지 마시고요. 은혜로 보셔야 돼요. 이제부터는. 이게 아주 중요한 관점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9장 13절로 14절에 보면 염소와 황소의 피와 및 암송아지의 재를 부정한 자에게 뿌려 그 육체를 정결하게 하여 거룩하게 하거든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자, 구약에는 어떤 식으로 했다고요? 사람을 깨끗게 하는데 어떻게 행하면요? 염소를, 정결케 하는 염소를 태워요. 그래서 남은 재가 나오잖아요. 그 재를 받아놔요. 그리고 거기다가 물을 섞어가지고 어떻게 해요? 성전에 들어온 사람에게 뿌렸어요. 그게 정결케 하는 거예요. 구약에는 그랬어요. 그래서 문둥병자라든지 어떤 사람들이 이 비병이 오면 어떻습니까? 제사장이 그 물을 뿌려요. 정결케 되는 거예요. 그러면 나음을 입어요. 그게 죄 용서의 의미였어요. 근데 신약은 어떻다고요? 절대 그러지 않죠. 예수님이 단번에 자 염소하고 예수님하고 비교가 안 되죠. 제물이 비교가 안 돼요. 근데 예수님 어떻다고요? 자기의 생명을 자기의 피를 단번에 그것도 이 땅에 아니라 하늘 성소에 드린 거예요. 그래서 신약과 구약은 완전히 달라요. 이제 역사되는 법이 다르다고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을 잘 모르니까 어떻습니까? 그냥 계명에 지금 따라가는 거죠. 하나님을 알게 되면 절대 우리는 예, 법으로 안 따라가지요. 자, 그래서 자기의 힘으로 하나님의 복을 얻으려는 노력은 이렇게 철저히 헛수고입니다. 하나님은 부질없는 열심을 다 내려놓고 예수님이 주시는 은혜만을 계속 바라보라고 신약에는 계속 이렇게 복음에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내 열심을 내려놓고 예수님의 은혜를 계속 사모하라는 거죠. 자, 제가 구약에 흠이 있는 걸 지금 발견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직접 말씀했어요. 구약에 흠이 있다고. 그게 히브리서 8장 7절에 있어요. 저 첫 언약은 그 율법의 언약이죠. 무음했더라면 흠이 없었더라면 둘째 것 은혜의 언약을 요구할 일이 없었으리니와. 자, 저 얘기는 뭐예요? 그 구약의 3기 중에 마지막 기에 모세의 언약을 줬던 그 당시의 상황들은 뭐라고요? 흠이 있는 거라고 여기에. 부족하다는 거예요. 근데 둘째 건 뭐라고요? 은혜의 언약은 온전하다는 거죠. 저와 여러분은 지금 은혜의 언약 시대에 살고 있는데 이걸 구분을 잘해야 돼요. 자, 그리스도의 삶은 종교 생활이 아니에요. 저기 절에 다닌다든지 뭐 원불교 다닌다든지 이런 사람들의 삶이 아니에요. 그것은요, 하나님이, 하나님 자신이 십자가 위에서 해주신 일을 받아들임으로써 자연스럽게 생기는 관계예요. 자, 무슨 얘기인가? 우리는 전혀 몰랐는데 나중에 눈을 떠서 보니까 우리가 멸망할 수밖에 없는 존재였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죄 없는 예수님을 대신 보내셔서 우리의 죄를 싹 씻어줬어요. 그리고 우리 보고 뭐라 그래요? 믿기만 하면 너는 자유다. 그렇게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자, 이 내용을 깨달으면 어떻습니까? 이 내용을 눈이 열린 사람은 철저히요, 하나님을 사랑하지요. 하나님을 기뻐해요. 그래서 기독교는요, 다른 종교처럼 이렇게 하세요, 이렇게 하지 마세요. 이걸 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오셔서 복음을 우리에게 주신 그 복음의 내용을 내가 누리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나 감사해서 이제 그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기뻐하는 거예요. 이게 기독교예요. 그러니까 이런 진리의 내용을 내가 잘 모르면 내가 지금 어떤 상태에 있다가 어떤 은혜를 입었고 지금 어떻게 자유해졌는지 이걸 알게 되면 자동적으로 나를 향하여 그렇게 하신 그분을 내가 찾게 되고요. 그분을 따르고 싶어해요. 이게 기독교예요. 근데 이 내용을 모르는 사람은 어떻습니까? 해야 된다, 하지 말아야 된다. 그것만 지키는 거죠. 근데 그거는 완전히 은혜를 모르는 사람입니다. 그 사람은 지금 기독교를 아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 사람은 기독교라는 종교를 가졌을 뿐이에요. 자,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해주신 일을 온전히 받아들이면 우리의 행동은요, 자연히 따라오게 돼 있어요. 어떤 행동이요? 주님을 사랑하는 행동. 예수님이 나를 위하여 행하신 일을 내가 눈이 열리면 그냥 그분을 알고 싶고 그분을 찬양하고 싶고 그분을 따르고 싶고 그분의 계명을 지키고 싶고 이런 게 자동적으로 일어나요. 이게 은혜예요. 이게 복음이에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 보면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자, 저기 보면 은혜를 얘기하면서 누구보다 열심을 했대요. 그렇죠? 그런데 그 모든 것도 다 뭐라고요? 은혜라는 거예요. 좀 말이 좀 어려워요. 어떻든 간에 자, 나의 나된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다. 그래서 내가 그 은혜가 헛되지 않게 하여 내가 누구보다 더 열심을 냈는데 이 모든 것이 또한 하나님의 은혜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자, 그러니까 이 얘기잖아요.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어요. 그러니까 신앙이 뭐라고요? 종교가 기독교는 뭐라고요? 종교가 아니고 관계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나를 향해서 그렇게 하신 그분을 알고 싶어. 그분을 사랑하고 싶어. 그래서 더 사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또 그분의 은혜가 더 알아지는 거예요. 또 더 사랑하게 되는 거예요. 그걸 지금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계명을 지키려고 예수 믿은 게 아니다. 그분의 은혜가 너무나 감사해서 그 은혜가 내가 동참하게 하는 거다. 이 얘기죠. 그래서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은혜를 모르면 어떻습니까? 삶이 세상 사람의 짐에다가 교회라는 짐이 하나 더 붙어요. 그게 더 힘들어요. 근데 교회 다니는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를 알면요, 어떻습니까? 완전히 자유해져요. 근데 교회 다니는 사람들 중에 적지 않은 숫자가 세상 짐을 그대로 가지고 있고요, 기독교라는 짐을 하나 더 지어서 힘들게 살아요. 참으로 슬픈 일이죠. 자, 심지어 노력을 하더라도 그것은 우리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서 넘쳐 흐르는 하나님의 은혜가 한 것입니다. 그래서 은혜가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부딪히는가? 절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하나님의 거룩하심이 뭐예요? 하나님의 거룩하심이 이 법을 줬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거룩하심이 뭐예요? 어떤 면에서 이 율법이라는 의미를 볼 수 있어요. 자, 은혜, 하나님의 거룩함, 이게 서로 부딪히는가? 전혀 안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은혜의 기준은 모세의 율법의 기준보다 훨씬 더 높아요. 그리고 은혜 아래 놓인 사람은 자신도 모르게 모세 율법을 이루고도 남아요. 예전에는 모세 율법 딱 보면 지키려고 열심히 애를 쓰는데 못 지켜. 근데 은혜를 알고 난 사람은 어떻습니까? 그 모세 율법을 몰라도 은혜의 법을 알면 그냥 자동적으로 모세 율법을 지켜요. 그렇게 살아요. 자, 그래서 베드로후서 1장 2절에 보면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를, 그 다음에 저 설명을 좀 가로는 걸 좀 봐야 돼요. 온전히 개인적으로 정확히 올바로 알므로. 자,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를 알므로인데 어떻게 해요? 온전히 개인적으로 정확하게 올바로 알므로 은혜,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 평강은 뭔가 하면 완벽한 건강, 필요한 모든 복, 모든 영적인 번영, 두려움과 분노, 도덕적인 갈등으로부터의 자유. 이 내용이 뭐라고요? 평강이에요. 다시요. 완벽한 건강, 필요한 모든 복, 모든 영적인 번영, 두려움과 분노, 도덕적인 갈등에서부터의 자유. 이게 평강이에요. 자, 이게 넘칠지어다예요. 이게 복음의 중요한 요소지요. 자, 그러면 우리가 이런 복을 받았는데 이 은혜가 다 어디로 갔을까라는 것을 좀 봅시다. 자, 그래서 오늘 구약의 요셉의 내용을 좀 봅시다. 자, 은혜가 바닥난 인생은 방황할 수밖에 없습니다. 은혜가 떨어진 사람은 방황할 수밖에 없는데요. 우리가 요셉의 삶을 한번 보자고요. 자, 요셉이 이끌려 애굽으로 내려가매 바로의 신하 친위대장 애굽사람 보디발이 그를 그리로 데려간 이스마엘 사람의 손에서 요셉을 산이라. 자, 그래서 보디발이 노예시장에 가서 이스마엘 사람이 그 이스라엘 지역을 가다가 붙들어가지고 갔던 그 요셉을 산 거예요. 샀어요. 그 자기 집으로 데려갔어요. 자, 데려갔는데 데려가서 이제 일시켰겠죠. 2절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자, 보세요. 이스라엘서부터 애굽까지 끌려갔어요. 말 태워 간 게 아니에요. 낙타 태워 간 게 아니에요. 밧줄에 끌려갔어요. 그냥 이렇게 줄줄이 매달아 갔겠죠. 자, 그렇게 끌려갔습니다. 갔는데 시장에서 노예 시장에서 보디발이라는 장군이 돈 주고 사가지고 그 집에 가서 지금 노예 생활을 해요. 그런데 이상하게 하나님이 은혜가 함께하는 거예요. 직급을 얘기하고 있어요. 그뿐만 아니라 주인도 알았어요. 어? 저 친구 봐. 하나님 저가 믿는 신이 도와주네? 알았어요. 자, 이 청년은 뙤약밭 아래서요 두 다리에 족쇄를 채운 채 며칠을 걸은 탓에 완전히 야이었을 거예요. 그렇게 아버지 밑에서 홀홀 불어서 사랑받던 녀석인데 완전히 나락으로 떨어졌잖아요. 그 얼마나 힘들어요 저 상황이. 그리고 기후도 엄청 안 좋았을 거예요. 사막지대니까. 그걸 걸어갔으니까. 뭐 발이 부르트고 피가 나고 난리였을 거예요. 뭐 무릎이 까이고 난리였을 거예요. 근데 애굽에 갔어요. 애굽에 갔는데 말이 하나도 안 통해. 얼마나 힘들겠어요. 알아듣지를 못해. 그런데 이 사람이 형통한 사람이 됐대요. 성경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지금 이 외적인 상황을 보면 형통이 뭡니까? 완전히 그냥 분노에 쌓여도 한참 쌓이고 정말 괴로운 인생인데 그런 그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했다는 거예요. 자, 이제 더 설명하기 위해서 우리 자신을 한번 봅시다. 자, 우리 저와 여러분은 이렇게 여러분은 정말 하나님을 가졌는가를 한번 보시자고요. 정말 우리 인생에 정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가. 자, 성공에 관한 하나님의 기준은요, 세상 기준과 다릅니다. 자, 우리도 이를 보면, 성도들 보면, 세상 기준을 보면, 아, 누가 누구보다 나, 뭐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그렇죠? 어느 모임에 가든지 그럴 수 있어요. 근데 그 기준이 뭡니까? 하여간 뭔가 기준이 있어. 세상 기준이 있어요. 그래서 세상은 우리가 무엇을 이루고 무엇을 쌓았냐에 따라서 성공의 크기가 달라져요. 한마디로 내가 얼마나 뛰어난 사람이냐. 이게 핵심이에요. 우리의 기준은. 내가 여기 있는 사람보다 누구보다 어느 영역에서 뛰어나고 재능도 있고 실력도 있고 돈도 있고 건강도 있고 영향력도 있고 그게 성공의 기준이에요. 자, 이름을 날리기 위해서 자신의 모든 시간과 에너지와 자원을 쏟아부어야 돼요. 이렇게 하려면. 누구보다 더 또 공부도 해야 되고 또 운동도 해야 되고 뭐 이런 여러 가지 있죠. 그런데 창세기 39장 2절에서 성공은 무엇을 가졌느냐가 아니라 누가 함께 하느냐, 그게 성공이에요. 성경에서는. 자, 요셉은 빈털터리였죠. 하지만 그와 함께, 하나님이 그와 함께 때문에 그는 모든 것을 가진 사람이었어요. 자, 재물을 하늘 끝까지 쌓아봐도요, 성공할 수 없어요. 그러나 거저 받은 은혜로 하나님과 함께 걷는 인생은요, 진정으로 성공한 인생이지요? 아니, 아까도 얘기했지만요, 이 모든 것 그냥 글로 보면 모를 사람 없어요. 저 그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이 진짜 이 기초 가운데 있냐는 거죠. 지금 그걸 나누는 거예요. 자, 재물을 쫓아봐야 헛수고예요. 우리는요, 하나님을 쫓아야 돼요. 하나님 관계 맺기만 하면 돼요. 근데 지금 우리의 삶을 보자고요. 지금 정답은 알아요. 재물을 쫓아봐야 헛수고예요. 그런데 어떤 사람의 인생을 보면 사실은 펼쳐나 보면요, 재물만 쫓아가요. 안 그렇습니까? 일주일 내내 삶이 뭐예요? 그냥 세상에 가서 열심히 돈 버는 일에 그냥 몰두해요. 그게 끝이에요. 아니, 세상에 나가서 일하면서 노력하면서 또 한편으로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적극적으로 찾으며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의 음성 듣기를 원하고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이면 그 사람 지금 하나님 찾는 거예요. 하나님과 관계를 맺는 사람이에요. 근데 열심히 세상 일은 열심히 하는데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며 이런 삶은 등한이에요. 그럼 그 사람 뭐예요? 사실은요, 재물을 지금 열심히 쫓아가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그분은 아직 하나님이 소중하다는 걸 머리로는 알지만 중심으로는 몰라요. 그렇게 살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을 어떻게 우리의 약속으로 삼아야 될까? 이게 우리 숙제잖아요. 자, 요셉은 어떻다고요?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형통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저와 여러분이 어떻게 그러면 하나님의 약속을 내 것으로 만들 수 있냐는 거죠. 그래서 창세기 39장 2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요셉이 형통한 자가 되어 이랬잖아요. 그러면 우리에게 넣어봐야 돼요.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심으로 내가 형통한 자가 되어, 이걸요 계속 고백하며 고민해야 돼요. 이제는 그게 우리 숙제예요.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형통한 자가 된다. 이것부터 시작하는 거죠. 자,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면 내가 형통한 자가 된다. 자, 그 사람은, 이 정답을 아는 사람은 어떻게 하겠어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도록 내가 열심히 하나님의 길을 찾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결국 어떻게 돼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으로 내가 형통한 자다. 여기까지 가야 돼요. 이게 지금 우리가 가야 할 숙제예요. 자, 그러면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까? 안 하십니까? 예? 함께 하시죠? 그래서 사실은 저와 여러분이 형통한 자예요.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는다면 지금 여호와 우리와 함께 해요. 우리 형통한 자예요. 예. 형통한 게 별로 재미없는 모양이에요, 여러분. 자, 그래서 임마누엘 하나님을 봅시다. 자, 마태복음 1장 22절부터 23절에 보면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시되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 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자, 이거는 뭘 의미하는가 하면요. 마리아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아요. 그래서 그걸 뭘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 우리 가운데 오셨다. 성육신에 오셨다. 이제 그 얘기예요. 자, 그 얘기입니다. 그런데도 어떻다고요? 예수님이 하늘나라에 계셨지만 이제 어때요? 이 타락한 세상에 우리를 살리려고 하나님이 직접 오신 거예요. 아기로 오셨지만 이 오신 거예요. 그래서 지금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다라고 언급한 거예요. 이해되시죠? 자, 그러면 이것보다 더 버전이 높아서 예수님이 가셔서 성령으로 오셔서 예수 믿는 자에게 안에 들어오셨어요. 그래서 뭐라 그래요? 우리는 임마누엘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걸 임마누엘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믿으시죠? 예. 그래서 우리 지금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세요. 예수님이 땅에만 함께 하시는 게 아니라 지금 우리에게 우리 안에 들어오셨다고요. 함께 하십니다. 자, 마태복음 28장 20절에 보면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셨어요. 그러면 함께 하시는 거예요? 안 하시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이 지금 우리와 함께 하세요. 언제까지요? 세상 끝날까지. 자, 이것부터 우리가 믿으셔야 돼요. 임마누엘 하나님 믿으시고요. 예수님이 하늘나라 가기 전에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을 놓고 뭐라 그래요? 자, 염려하지 마.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할게. 얘기를 했어요. 그 약속이 지금 유효하죠? 지금 믿는 자에게 지금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세요. 이것부터 여러분 좀 믿으셔야 돼요. 자, 그래서 여러분 느낌만으로 하나님의 임재를 단정하면 안 돼요. 무슨 얘기예요? 안 느껴지는데 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한다는데 증거가 뭐 있어? 뭐 달라진 것도 없잖아. 이렇게 우리는 생각을 해요. 많은 경우. 근데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요. 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뜻이 무엇일까? 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게 무엇일까? 이것부터 우리 찾아보자고요. 자, 여호수아서에 보면 6장 20절에 이에 백성은 외치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매 백성이 나팔 소리를 들을 때에 크게 소리를 질러야 치니 성벽이 무너져 내린지라 백성이 각기 앞으로 나아가 그 성에 들어가서 그 성을 점령하고. 자, 이게 무슨 여리고성 점령 아시죠? 네, 내용 알아요. 자, 이렇습니다.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자, 일주일 동안 저 성을 돌라. 첫날에는 한 바퀴, 6일째까지는 여섯 바퀴 돌고 마지막 날에는 일곱 바퀴를 돌라. 그리고 일곱 바퀴를 돌고 마치고 제사장은 나팔을 불어라. 그 순간 모든 사람들은 소리를 질러라. 이랬어요. 하나님 명령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 백성들이 어떻게 합니까? 그대로 지금 해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대로 지금 소리를 지르니까 어떻습니까? 그때서야 성이 우르락 무너졌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어가서 적을 여리고성을 점령했어요. 자, 이걸 갖다 뭐라 그래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그래요. 지금 하나님이 함께 하신 증거지요? 그렇죠? 예, 눈에 보이지 않았어요. 근데 하나님이 함께 하셨어요. 뭐 하니까? 이들이 하나님 명령한 대로 따르니까 함께 하셨어요. 자, 이런 게 지금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데 봅시다. 첫날 한 바퀴 돌 때 하나님이 함께 한 게 느꼈을까요? 안 느꼈겠죠? 6일 동안 돌 때 하나님이 뭐 온화한 바람이 불었다든지 좀 기분이 좋았다든지 그런 게 있었을까요? 아니요, 없었어요. 7일째 일곱 바퀴를 부지런히 돌았어. 여러분, 그 여리고성 돈다는 게 힘들어요. 엄청나게 커요, 그게. 그리고 화살 쏠까봐 겁나잖아요. 어디서 날아올지 몰라. 그런데도 돌았어요, 이 사람들이. 자, 그러면 하나님이 함께하는 게 좀 느껴져야 좀 즐겁게 돌잖아요. 전혀 없었어요. 그냥 두려운 마음도 있었을 거예요, 어떤 사람은. 말을 안 해서 그러지. 그런데 결과적으로 보니까 어땠습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신 게 나타났어요. 그러면 하나님의 임재를 우리는 느낌으로만 믿지 말자는 거예요. 지금 주님께서 뭐라 그랬어요? 마태복음 28장 20절에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와 함께 하리라 말씀했지요? 그게 진실일까요? 거짓일까요? 진실이에요. 자, 그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계셨기 때문에 수적으로 열세에 놓여있던 이 전투에도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백전백승이었어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성경은 예수님이 우리를 돕고 상황을 반전시키고 복을 주기 위해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말하고 계세요. 어리석은 사람들은 이렇게 말해요. 예수님은 우리를 정죄하고 심판하려고 지금 하고 계시다고 이렇게 얘기한 사람이 있어요. 아니요. 하나님 그러지 않아요. 하나님 우리에게 힘을 주고 용기를 주고 소망을 주려고 하세요. 우리가 넘어져도요. 연약해도요. 자, 전능하신 하나님이 함께 계시면 언제나 우리 안에서 우리 주변에서 좋은 일이 일어나요. 이거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창세기 39장 2절이 말하고 있어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했습니다. 자,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그 사람은 어떻다고요? 주변에 좋은 일이 일어나요. 아, 다시요. 자, 요셉이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 형통한 일이 일어났어요. 어떤 일인지 기록되어 있진 않아요. 그러나 사람들은 느낄 수가 있었고요. 그 현상을 알아볼 수 있었어요. 자, 그러면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할 때 우리는 형통해요. 저와 여러분께 지금 주님이 함께 하시잖아요. 지금 형통한 삶이 일어나요. 예수님이 계신다고 머리만 믿어서는 안 된다는 거지요. 그래서 예수님의 임재를 이제는 실제로 인정하고 그것이 내 기초에 세워지는 훈련이 필요해요. 이제는. 그동안에 우리는 그냥 뭐 느낌 보고 어떤 현상 보려고 자 그랬어요. 이제는 우리가 믿음으로 서자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해요? 주님이 약속했잖아요.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와 함께 하리라. 이걸 이제는 어떻게 해요? 느낌으로 받지 말고 실제 믿음에 기초서서 훈련을 하자는 거예요. 삶 속에. 그럼 어떤 일이 벌어져요? 하나님의 형통한 역사가 여러분 삶에 증거가 나타나게 돼 있어요. 그래서 뭐가 중요한가 하면 아까도 얘기했잖아요.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형통하였더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함으로 내가 형통하였더라. 그걸 믿으시라는 거예요. 계속 고백하시라고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면 내가 형통한 자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으로 나는 형통한 자다. 이렇게 여러분이 자꾸 말씀을 묵상하시라고요. 그리고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한다는 것을 인정하시라고요. 아이, 뭐가 함께 해. 이 상황이 이런데 무슨 함께 해. 그렇게 하면 여러분이 믿음을 놓치는 거예요. 은혜를 놓치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시라고요. 자,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자신의 느낌이 아닌 진리를 따라해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진리의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래서 히브리서 13장 5절에도 이런 말씀이 있어요. 뒤에 빨간 글씨를 봅시다. 그가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과연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내가 너희를 버리지 않고 떠나지 아니하리라. 이거 우리 신뢰하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이 끝없이 멀게만 느껴질 때는 어떻습니까? 잘 안 느껴져. 좀 그래. 그럼 어떻게 해요? 말씀으로 여러분이 하나님의 임재를 붙드셔야 돼요. 그래서 감정이 아니라 진리로 얘기해야 됩니다. 주님, 저와 항상 함께 계시니 감사합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하셔야 돼요. 주님, 보이지 않지만 주님, 저와 함께 하시니 감사합니다.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이러지 마시고 저와 함께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시라고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심으로 내가 형통한 자입니다. 내가 황통한 자가 되어 이것을 자꾸 묵상하시라고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요셉이 그냥 가서 종살이 하며 그냥 형들에게 분노를 가지고 있고 짜증을 내고 그냥 인생에 내가 이게 뭐야 그랬을까요? 아니요. 요셉이요. 저 마음을 가졌습니다. 하나님 나와 함께 한다. 하나님 나를 지키신다. 이 마음을 가졌어요. 그래서 결국 어떻게 해요? 형통한 자가 됐어요. 자, 그래서 내 힘으로 해보려다가 은혜를 놓치면 안 돼요. 세상은요. 무엇을 가졌느냐에 주목하지만 저와 여러분은 어떻게 해야 돼요? 무엇을 가졌냐를 보지 마시고요. 누가 나와 함께 하느냐 이걸 보시라고요. 이거 붙드셔야 돼요. 세상은 실력 위주로 나가지만요. 우리는 하나님은 예수님의 십자가 위에서 해주신 일을 믿고 따라온 사람을 봐요. 그 예수님의 십자가의 공로 안에 있느냐 그걸 봐요. 그걸 의지하느냐 그걸 본다는 거죠. 여러분이 밖에 나가보면 어떻습니까? 매스컴이나 이런 데 보면 어떻다고요? 저 핸드폰에는 뭐 계속 뭐 10만원 투자하세요. 뭐 일주일 후에는 얼마 나옵니다. 이거 어떻게 내 번호 알았는지 계속 날아와. 그 무엇을 투자하라는 거지? 하나님 뜻인가? 이런 생각도 해보다 아니지 하고. 그래요. 자. 보세요. 세상은 뭐라고요? 오로지 뭘 가졌느냐예요. 물질적으로 얼마나 가졌냐고요. 그걸 따져요. 근데 우리는요, 그리 돌아가면 안 되고요. 누가 나와 함께 하느냐? 그걸 믿으셔야 돼요. 그냥 멍하니 생각하지 마시고, 정말 주님이 나와 함께 한다. 주님이 내 안에 계시다. 세상 끝날까지 나와 함께 하신다. 이런 내용들을 붙드시라고요. 자, 그래서 이제는 선택을 해야 됩니다. 저와 여러분이. 내 힘으로 살 건가? 아니면 세상의 정의에 따라 부와 성공을 취하려고 애쓸 건가? 아니면 오늘부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이루신 그 일만 내가 바라보고 그 형통한 삶을 내가 따를 것인가? 선택을 하시고요. 달려가셔야 돼요. 결국은 누구를 의지하느냐 중요해요. 나냐? 예수님이냐? 내 실력이냐? 내 노력이냐? 예수님이냐? 그래서 우리 자신의 힘으로 싸우려는 사람이 있고요. 아니면 하나님의 그 전능한 은혜로 그분이 나를 대신해서 싸우시기를 원하는지 그분이 나를 지키실 건지 이걸 우리는 선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자신을 의지하면 혼자서 열심히 애쓰면 어떻습니까? 스트레스, 근심, 걱정 이런 짐이 짊어져요. 하지만요. 매사에 주님을 의지하는 사람은요. 아름다운 약속을 의지해요. 자, 빌립보서 4장 6절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약속을 붙드세요.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와 함께 할 거라고. 자, 그래서 예수님을 성공의 근원으로 삼으면 하나님의 평강이요 우리의 마음을 지켜요. 여기서 평강은 뭐예요? 살렴이라 그러죠. 자, 이 살렴은 뭐예요? 평화, 번영, 건강, 온전함, 건전함, 안전 이 등을 말해요. 아까도 말했지만요. 자, 예수님이 우리에게 요새가 될 때 우리는 저 은혜를 입을 수 있어요. 그래서 예수 믿는 자는 저 요새 안에 있죠. 그래서 자, 요셉을 보시라고요. 완전히 망했어요. 겉으로 보면. 완전히 끝난 거예요. 국내에 있는 것도 아니에요. 끌려갔어요. 이제는 인권도 없어요. 거기는. 노예예요. 이제 더 이상 도망칠 길도 없어요. 망한 거지 완전히. 그런데 망한 게 아니었어요. 요셉의 인생은요. 그가 애굽에 끌려갔고 그가 노예로 지금 살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형통한 삶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어요.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 어떻습니까? 지금 나이도 많이 들었어. 내가 꿈은 많았는데 꿈이 하나도 안 이루어졌어. 이렇게 끝날라니까 너무나 아쉬워. 그렇게 하는 분 계시죠? 아니에요. 아직 기회가 넘쳐요. 염려하지 마세요. 이제 시작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상황이 좋아질 기미도 없고 은행 잔고도 없고 앞길이 막막하고 어떻게 해야 돼? 에이, 이거 예수 믿는다고 뾰족한 게 있겠냐? 누가 이 수령에서 날 꺼내주겠어? 여러분, 이게 다 거짓말이에요. 요셉의 인생을 보시라고요. 요셉을 구해줬던 하나님이 지금 우리를 구해줄 수 있고요. 우리와 함께 하세요. 함께 하십니다, 지금. 여러분, 어디를 바라보냐의 차이예요. 이제 어디를 보고 달려가냐의 차이입니다. 그래서 아버지 앞에 편애를 받던 그 요셉에게 형들의 시기와 질투로 인해서 구덩이에 던져지고 온몸이 밧줄에 끌려가고 시장에 끌려갔지만은 결국 어떻게 됐다고요? 창세기 39장 3절 그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누가 봤어요? 이제는요. 포디발이 봤어요. 포디발이 자기가 노예로 산 그 청년에게 하나님이 함께하고 범사에 형통한 일을 봤다고 해요. 그래서 그가 뭐 손을 얹어 뭐 하니까 치유도 일어났고 뭘 만지면 뭘 심으면 그냥 번창하고 이런 걸 본 거예요. 얼마나 놀라운 말씀입니까? 자, 예수님이 우리 인생 모든 영역에 우리를 형통하게 하실 수 있어요. 우리 손이 만지는 것마다 이제 복을 받을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그런 존재입니다. 왜요?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니까. 그래서 여러분이 손이 닿기만 하면 복이 임할 구조가 돼 있어요. 믿기만 하면 여러분이요. 그 길만 제대로 알면, 그 하나님만 제대로 붙들면 저와 여러분이 만지는 모든 것마다 어떻다고요? 요셉에게 형통하게 했던 하나님의 복이 함께해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걸 안 믿으니까 다 무너져서 그렇지요. 그래서 사실은 휘청거리는 회사에도요, 그렇게 형통한 사람 한 명 가면 회사가 살아나요. 안 그러겠습니까? 하나님의 복을 주는데. 그런데 한 가정에 믿는 사람이 네다섯 명씩이나 돼, 두세 명씩이나 돼, 그러면 형통한 일이 일어나야죠. 그런데 어떻습니까? 맨날 지지부고 싸우고 신경질 나고 이런 일만 생겨. 왜 그래요? 하나님을 놓치니까 그래요. 진리 가운데 서면 새로운 일이 일어나요. 자, 그래서 이제 잃어버린 은혜들을 우리는 찾아야 돼요. 복음이 말하는 그 진리들을 우리 찾아야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그렇게 됩니까? 요셉처럼 하나님을 철저히 의지하면 그렇게 돼요. 여러분, 요셉의 인생을 보면요, 완전히 그는 인생 끝나야 돼요. 회복할 수 없어요. 근데 뭔가 달랐어요. 그건 뭐예요? 요셉이 믿음을 가졌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예전에 꿈으로 말씀하신 그 내용,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셔 그 약속을 붙들었어요. 그 얘기는 뭐예요? 오늘날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혹은 여러분에게 기도하는 가운데 은혜를 줬던 것을 여러분이 붙들고 일어서야 된다는 거예요. 요셉처럼. 그래서 요셉은 아무것도 가진 게 없고요. 기술도, 경험도 없고, 인맥도 없고요. 게다가 아버지가 이미 아들이 죽은 줄로 알았어요. 아버지도 소망을 내려놨어요. 근데 요셉이 가진 거는요, 오로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는 것밖에 없었어요. 오로지 그는요, 하나님의 임재의 능력, 영광만을 의지했어요. 하나님 그분만 붙들었어요. 그거 붙들 게 없어요, 거기는. 근데 하나님이 함께 했어요. 자, 이것이 지금 저와 여러분에게 필요해요.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는 모든 일에 하나님의 임재가 드러나야 하고요. 예수님을 구주로 받아들인 누구나 하나님의 임재를 누릴 수 있어요. 근데 그 임재가 이제 삶으로 드러나야 그분의 영광이 드러나게 되겠죠. 보디발 집은요, 우상숭배 집이었어요. 근데 하나님의 임재가 그 집에 함께 했어요. 누구 때문에 그래요? 요셉 때문에. 그래서 보디발은 단순히 일꾼으로 봤었는데 이제는 하나님이 함께하는 그 형통한 자인 걸 보았지요. 그래서 요셉이 어떻게 하였는지 성경에 자세히 나오진 않아요. 그러나 저는 생각해요. 과거에 하나님 꿈을 주신 것을 계속 붙들고요. 하나님을 기대했어요. 하나님을 찾았을 거예요. 그게 우리가 할 일이에요. 죄송합니다. 자, 이제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제가 하나님 찾으면서 제 기도 제목이 뭔가 하면 지금 우리가 뭐 살 날이 얼마나 남았겠습니까? 뭐 한 50년 뭐 이렇게 생각해 봅시다. 어떻든 간에. 자, 그런데 지금 저와 여러분이 소망을 가질 게 뭐라고요? 예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역사에 동참하는 것이 지금 우리가 달려갈 내용이에요. 그리고 예수님이 우리 삶에 드러나는 게 이게 우리가 지금 붙잡아야 할 내용입니다. 그래야 우리의 삶이 형통의 역사 옵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16장에 보면 믿는 자들에게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병을 말하며 뱀을 집어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으니 나으리라. 자, 이 일이 분명히 하나님이 함께하는 자들에게 일어날 겁니다. 저는 이런 역사들이 이제부터 평범하게 우리의 삶에 저와 여러분의 삶에 일어나기를 저는 계속 기도하고 있어요. 이걸 우리 신뢰해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설교를 들으시면서 예수님만이 우리의 형통인 걸 보았을 거예요. 그렇죠? 근데 왜 예수님 믿는데도 형통을 못 누리는가? 이게 지금 우리 숙제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의지하지 않는다면 진정한 성공, 장기적인 형통은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없이는 우리 혼자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전지가 나가면. 자, 이제 그 은혜를 먼저 우리가 깨닫고 살아야 합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 4절에 보면 은혜 안에서 의롭게 함을 얻으려 너희는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고 율법 안에서 의롭다 함을 얻으려는 사람은 그리스도 끊어지고 은혜 안에서 떨어진 자로다 했는데요. 지금 저와 여러분은 정말 은혜로 살아가는 법들을 찾으셔야 됩니다. 그걸 따라가셔야 됩니다. 자, 넘기시고. 그래서 우리 자신의 노력으로는 하나님의 은혜를 얻으려고 하는 거는요, 옛날 방식이에요. 그래서 자기의 노력을 의지하는 순간 사실상 그분의 은혜는 떨어져 나갑니다. 자, 그런데 이제 주님은 우리 없이는요, 혼자서 일하지 않아요, 지금 시대는. 자, 이제 정리합니다. 그래서 복음서 시대에는 예수님이 혼자 하셨어요. 지금은요, 그분은 올라가시고 우리가 머리가 되셨어요. 우리를 몸으로 삼았어요. 그래서 이제는 우리를 통해서 일하세요. 그분은. 그래서 아무리 좋은 은혜와 성공이라고 절대 그분은 강요하지 않아요. 왜? 그분은 머리고요. 우리 몸이에요. 그래서 지금 어떻다고요? 그분이 하는 방식이 뭐라고요? 우리를 명령해서 하시지 않아요. 우리가 자유의지를 가지고 적극적으로 우리가 마음문을 열고 그분을 사모할 때 그분이 친히 머리가 되어있어서 일하세요. 이분의 일하는 방식은 영원히 그래요. 절대 우리에게 명령하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붙들고 믿고 감사함으로 그 은혜를 따라가면 하나님이 그 은혜 가운데 역사해요. 이 방식이에요, 이제는. 자, 넘기시고요. 그래서 그분은 우리가 요셉처럼 전적으로 무상으로 주시는 그분의 은혜를 받아들이기를 원하시고요. 먼저 요셉이 만물의 빗장을 열고 그 고난 가운데 분노도 있었을 거고 힘든 상황이었지만 그는 그것을 내려놓고 결국은 어땠습니까? 하나님 그분을 붙들었다는 거예요. 하나님 없이는 내가 아무것도 못하겠습니다. 하나님 놓치면 저는 이제 죽었습니다. 이건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붙들었어요. 그래서 예수님 없이는요, 누구도 형통할 수 없고요. 또 우리가 두 손을 들고 항복하고요. 그분께 손을 내밀어야 돼요. 그래서 전적으로 말하고요. 내가 열심히 살아가는 이 모든 것도 어떻다고요? 하나님 없이 열심히 살면 안 되고요. 하나님이 있는 가운데서 열심히 사셔야 돼요. 그 원리인데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는 지금도 끊임없이 우리 위에 역사해요. 근데 우리가 그 문을 뚫어야 돼. 그렇게 하시기 축복합니다. 그래서 요셉은 다 잃었지만 근데 누구를 붙들었어요? 하나님을 붙들었어요. 지금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뭐라고요? 지금 이 상황 속에서 우리가 여기에 만족하지 말고요. 하나님을 구체적으로 붙드시자고요. 하나님의 유일한 목적이라고 붙드시자고요. 그러면 은혜가 흘러넘치기 시작합니다. 아멘. 예, 찬양하겠습니다.